자기소개, 네. 여기가 어딘지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뭐 한국에서 살아가는 박기호라고 하고요. 올해 41살입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 게이 인권 운동단체 친구 사이 사무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게이 인권 단체 친구 사이는 그 남성 한국에서 살아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이 되어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과 또한 그 이성의 중심이 한국 사회에서 그 문화 다양성 혹은 인권 감수성 뭐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1996년도에 그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퀴어 문화 그러니까 퀴어 영화제가 그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이제는 그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그 단체일이라든가 혹은 영화제일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영화제를 설퀴어 영화제를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한 2회 정도 진행하다가 그 퀴어 문화 축제 그러니까 한국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퀴어 커뮤니티에서 그 이렇게 이런 일을 단체 일을 하는 때에는 월급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6개월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이제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한다거나 뭐 행사 치른다거나 뭐 이런 그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한 4년쯤 전에 한번 약간 몸하고 이제 마음 상태가 힘들어져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쉬다가 그 개인적으로 한 1년 정도 쉬고 그다음부터 이게 친구 사이에서 다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에 친구 사이 같은 단체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그 친구 사이는 1993년 한 10월 정도경에 창립된 초동회라는 단체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초동회 같은 단체는 초동회는 그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뭐 한국 그 격언에서 나온 말이에서 그 앞글자만 따서 초동회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그 게이와 레즈비언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였으나 그 한 3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그 게이는 게이 대상으로 혹은 레즈비언 대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분리되면서 그 남성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친구 사이가 되고 여성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끼리끼리라는 단체로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출발 현상이 있고요. 그 처음에 그 초동의 혹은 친구 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내기까지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공적인 영역 혹은 언론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뉴스나 뭐 그 혹은 신문 이런 데서 할 때는 그 잡스러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뭐 쓰레기통 뭐 이런 데에서 동성애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커밍아웃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때 1993년 그 10월 정도에 몇몇 이제 활동가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커밍아웃 작업을 시도했고 그들이 그 작업 후에 그러니까 개인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단체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친구 사이 그러니까 초동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0년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서양에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보면은 60년대 70년대 이제 성혁명 그래서 여성운동, 인권운동, 동성애자 인권운동도 다 그때 나왔는데 그때 서구에서는 그런 격변 성적, 성담론적인 격변이 있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 섹스,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혁명적인 생각이나 운동이 있었는지 그 전통을 거부하고 이제 확 불구하는 그런 전례가 비슷한 게 그때 있었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운동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90년대가 처음인지
성정치위원회라든가 성정치기획단 혹은 성정치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그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거의 이제 활동을 하는 운동권들의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대중화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기반해서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한국에서는 그 성소수자 관련 그 인권 운동의 시작을 93년 그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동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 성소수자 관련 커뮤니티 혹은 인권 관련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길래 이제 90년대 초에 이렇게 성소수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93년에 시작된 이후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에 어떻게 변했느냐.
일단 뭐 93년도 처음으로 이제는 발현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어떤 성소수자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욕구, 욕망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 눈에 그 보여지는 부분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어떤 학생운동을 기반해서 거기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어떤 기본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커뮤니티하고 별개이든 별개가 아니든 간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화하고 단체를 만든 것이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초동회를 비롯한 친구 사이 단체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어떤 대사회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어떤 그 사업을 변행하기보다는 그때에는 성소수자들, 특히 동성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혹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그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술집 혹은 뭐 그런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무적인 공간 혹은 이런 공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창출해내는 거를 가장 먼저 했었고 그 다음으로부터 집중할 작업은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너무 두려워서 이런 사무실을 방문한다거나 혹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많이 치중을 했고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대사회적인 사업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뭐 된 거죠.
결국에는 친구 사회 같은 단체가 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법적으로 법의 변경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목표가 아닌 것인지.
친구 사회 매우 독특한 조직이라서 그 물론 상근자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으로서 아니 사람이래 인권 감수성을 높여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다음에 대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대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높인다거나 또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과 그것이 더 발달돼서 그러니까는 각자 그 남성 그 친구사회 회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력이 높아져서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으면 더 좋게 생각하고 그 친구 사이가 어떤 사회적인 뭐 제도나 법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친구 사이의 회원들이 그런 정치적인 힘 혹은 사회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더 하는 걸 더 원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에 그 운동이 이렇게 출범한 이후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성소수자의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졌는가, 나아졌다면 그 구체적인 그런 이해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시죠.
지난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그 개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무엇을 변화시켰느냐라는 질문은 그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눈에 보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는 매우 독특해서 유교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라서 이 어떤 사회적 그 서구 사회처럼 어떤 법률 혹은 어떤 제도 이런 걸로 해서 간편해지거나 성소수자의 삶을 지표를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제도나 법적 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제 나아진 점은 단편적으로 말을 하면 친구 사이 사무실이 더 넓어졌다 혹은 많은 친구들이 친구 사이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들이 사업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구 사이 같은 단체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뭐 많지는 않아요. 6개, 7개로 늘어났고 그 외에 그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그 포털사이트의 카페라든가 블로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카페나 블로그들이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일일이 숫자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LGBT 성소수자 네. 커뮤니티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가장 큰 그 갈등 또는 그러니까는 걸림돌.
여전하게도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 드러내는 그 순간에 물론 친구 사이 같은 단체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삶에 그 보호해주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그 보호받을 수 있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정체성 혹은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커밍아웃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되는데 이 개인이 책임이 단지 그냥 금전적인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일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가족과의 단절 혹은 친구들과의 단절 이런 관계의 단절로 이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도 크게 그 개인들에게 큰 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국 그 퀴어 커뮤니티 혹은 단체 퀴어 커뮤니티 단체들에서 역할들은 성소수자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작업과 그다음에 그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뭐 커밍아웃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한국 사회에는 법과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초로 지금 이제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법조항이 그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그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0월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적 지향 부분이 포함되어 그러니까 차별 사유 중에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마 거기에 연관될 것 같은데 가족주의일 텐데 만약에 유교하고 가족주의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제대로 살아가거나 커밍아웃을 못하게 하는 중대한 이유라면 그 가족주의하고 유교 또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한국 사회는 그 딱 뭐 딱히 유교 중심, 가족주의, 가부장제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으로 작동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주의, 뭐 혈연, 학력, 뭐 그다음에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종합적으로 뭉쳐서 개인의 삶을 좌지우기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맞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전체의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요거 전체를 해체시킬 수 있는 혹은 요거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으로서 친구 사이 같은 경우에 혹은 그런 것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족 뭐 혈연 그다음에 가부장제 그다음에 남성 중심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관통시킬 수 있거나 해체시킬 수 있는 거를 근데 그거는 자신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그와 못지않게 가족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그 가족이란 개념을 해체시키거나 혹은 가족이란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크게 그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거와 그 다음에 가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족이란 개념 자체를 새롭게 도입해보는 뭐 그런 것들 작업들을 지금 친구 사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전략이나 개념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이제 생겨났고 파생된 그런 전략이나 개념일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그 모델을 외국에서 찾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외국에서 이론이나 모델이나 방법, 도구는 지금 듣기로는 되게 억압적인 것 같은 한국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무래도 한국 사회보다는 그 일단은 서구에서 더 많은 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고 뭐 그걸 표출하는 건 맞는 것 같은 맞기도 하고 그 서구 사회에서 응축되어서 뭐 담론들 만들어진 이론 이런 것들이 그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보통 서구 사회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던 그런 이론들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서 그 성소수자의 삶은 여전히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굉장히 열린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논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소재도 들어오고 그 사이에 아직도 한국 성소수자는 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혹은 서구 중심의 어떤 그 이론이나 담론들은 갖고 오는 건 맞아요. 그걸 갖고 와서 기반으로 해서 성소수자의 상황을 풀어내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데 이용하는 건 맞는데 그 성소수자의 삶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 이론이나 담론 이런 것들은 어떤 성소수자의 삶을 설명해내는 데 유용하게 쓰이지만 성소수자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개개인에게. 근데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삶을 설명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보여줄 때에는 그 이론이나 담론들을 이용하지만 성소수자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뭐 스스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맞게 변화된 혹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변화라는 작업이 거의 새롭게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고
동성애자, 남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게 근대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대 특히 서구에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배경에서 생겨난 개념, 사람을 보고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 방법 아닌가 하는.
일단은 헝가리 의사가 누구지? 홈섹슈얼 발표한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를 만든 그 정신과 의사가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도 그 사람들 사이를 구분하게 되면서부터 외리어 차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약간 생각하고 그 동성애자가 그 게이 혹은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이름들을 다 갖게 되면서부터 외려 차별과 편견들이 더 이렇게 확 분리되어서 더 가시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옛날에 아이는 좀 독특한 사람 그래서 따로 성별을 혹은 이 정체성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려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외려 이제 근대화되면서 많은 게 삶들이 분업화되고 뭐 직장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삶들을 즐길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외려 이런 차별 혹은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는 생각하고요.
이분 생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나눠서 규범화, 범주화하고 딱 정의하는 게 그럼 딱 범주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도 동등한 시민권을 누려야 된다,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 할 때 범죄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한국 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마주치고 있는 상황은 각 영역별로 이 차별 사유를 혹은 각 영역별로 그 차별의 각 차별을 그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 전체를 나열해서 하지 말고 이걸 종합적으로 만든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보자 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각자 뭐 선택하는 전략이거나 전술이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영역별 혹은 뭐 동성애자 뭐 장애인 그다음에 혹은 트랜스젠더 이렇게 분리시켜서 가는 거는 너무 더디게 진행될 것 같고 너무 외려 오래 걸릴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이거 전체를 아울러서 사람에 대한 존중감,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그거를 이렇게 접근해서 그 접근하는 게 더 전략이나 뭐 전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국적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는 성적 소수자 그런 공통점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은 민족, 국적,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게이 콜롬비아 사람, 한국의 레즈비언 그 차이가 더 큰지
어느 사회에 이건 성소수자라서 그러니까 그게 지역 혹은 국가에 따라서 그 같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국가의 구분 없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은 또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 맞는 그 어떤 그 각 나라나 혹은 각 지역에 혹은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소수자의 그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가 모셔야 된다. 뭐 이런 관계에서부터 그 나이 든 부모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그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를 모시게 되면 모셔야 된다라는 시선과 그걸 모시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겪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 각 지역에 맞게, 나라에 맞게, 혹은 민족에 맞게 겪는 뭐 성소수자의 아픔도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게 근대적인 개념을, 근대적인 성소수자 개념을 입각한 운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운동을, 사회정치적 운동을 계속 하는 거 하고 한편에는 이제 계속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가족 개념 같은 거, 그래서 뭐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거. 그럼 한쪽에서 이런 압력이 있고 한쪽에서 이런 압력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성공적으로 이제 충족을 시키고 이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전통과 근대 사회에서 이게 두 가지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운동가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한국에서 잘 살아가는 한 남성으로서 내 부모를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거. 그럼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꼭 그 누군가와 뭐,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전통,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전통을 이어가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의 역사와 혹은 그 현대적인 개념, 그래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들, 이것들 다 뭐 분리시켜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좋은 부분, 전통적으로 좋은 부분, 혹은 전통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현대적인 것 중에서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잘 조화시켜서 나가면 좋은 거, 뭐 그냥 조화시켜서 나가는 게 더 굉장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부모 같은 거는, 부모 공양 같은 문제는 성소수자에게 혹은 개인에게 떨어지는 부모 공양의 문제를 국가가 전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가 여기에 적절한 개입을 해서 그 어떤 새로운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복지 개념 뭐 이런 것들 도입시켜서, 새로운 복지 개념을 도입시켜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잘 이렇게 부모 공양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